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윤슬 자매님, 안나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실롱에서 사역하시는 조성순 선교사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인도의 도시들을 다루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정말 넓고 광활한 땅이고 정말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김새, 음식조차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인도 곳곳에 정말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오늘은 조성순 선교사님의 소식인데요. 조 선교사님의 소식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는 조성순 선교사님께서 바라나시라는 도시에서 사역하셨었는데요. 최근에 실롱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새로운 도시 인도 실롱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나 자매님께서 인도 실롱 도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롱은 인도 북동부에 있는 메갈라야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라고 합니다. 실롱의 별명이 동쪽의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실롱은 인도 본토와 미얀마 사이에 있고 위로는 부탄, 아래로는 방글라데시가 있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인도 본토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실롱은 고산 도시입니다. 도시가 해발 약 1500m의 위치에서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서늘하고 1년 내내 쾌적한 기후라고 합니다.
인도는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도 있었네요.
네, 실롱은 인도 북동부에 있는데요. 민족적 뿌리가 델리나 뭄바이 같은 인도 본토에서 나오지 않고 동남아시아 미얀마나 태국 북부 지역 그리고 중국 남부 운남 쪽에 가까워서 사람들의 피부색도 검지 않고 밝으며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같은 나라지만 우리와 다르게 워낙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 인도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낯설기도 하고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롱 하면 실롱티라는 홍차 상표가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제가 아는 그 실롱티라는 홍차가 이 인도 실롱이 산지인가요?
맞습니다. 실롱티라고 불리는 홍차는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차입니다. 사실 재배 지역은 아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아삼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차 재배지입니다. 실롱은 아삼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고요. 그 주변에 아삼 말고도 유명한 차밭이 많은데 그 차잎이 모두 실롱에 와서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실롱티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중국 운남에서 살았었는데요. 실롱이 그곳 기호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남 곤명은 해발 2000m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연중 서늘하고 습하지도 않고 쾌적한 도시였거든요. 실롱도 아마 고산지대라서 그렇게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롱도 인도니까 힌두교가 많이 있겠죠?
아닙니다. 놀랍게도 실롱은 과거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발전시킨 도시라서 그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75%에 이릅니다. 힌두교는 10%에 불과합니다.
와, 놀라운데요. 인도 땅에 이런 도시가 있었군요. 75%면 교회가 많고 많다는 남조선보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높네요. 도시 전체가 거의 기독교 도시인데요.
맞습니다. 실롱이 속한 메갈라야라는 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나 성당이 도시 곳곳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가게나 상점들이 거의 쉰다고 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다른 인도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놀랍습니다. 실롱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그 도시를 통해 인도 땅 전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흘러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성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 좀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윤슬 자매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실롱은 메갈라야주의 수도입니다. 이곳 원주민은 카시 부족인데 그 밖에도 많은 부족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많은 부족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등성에 집들을 짓고 살고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골짜기에 지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 날씨는 매일 비가 오고 있고 습하지만 덥지는 않습니다. 공장들이 없어서 공산품이 비싸고 물건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시이기는 한데 시골 같습니다. 대중교통 수단도 별로 없어서 주로 걸어 다닙니다. 이곳은 부족들의 텃세도 심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들은 외부인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고 여행자 거주 중으로 머물기 위해서 집을 빌려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숙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소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건물입니다. 1층과 3층은 고아원 소녀들 50여 명과 목사님 가정이 사용하시고 2층에는 제자 훈련 학교 숙소와 목사님 사무실이 있고 3층은 강의실과 또 한 가정이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 학교 부엌은 옥상에 우리 사역자들이 임시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시끄럽긴 하지만 안전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제자 훈련 학교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많고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각각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고아원 학생들이 남녀 합해서 100명쯤 되는데 그 소년 소녀들과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강력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인도 전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순 선교사님은 바라나시에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때도 주 사역이 예수 제자 훈련 학교였습니다. 주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 5개월간 함께 지내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겨지도록 삶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첫 3개월은 강의를 듣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훈련을 하고 나머지 2개월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여행하며 복음 전파를 훈련합니다.
네, 전에도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나시에서는 무척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한 건물에서 살면서 훈련하느라 무척 힘겨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인 도시이고 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기가 위험해서 시끄러운 기찻길 옆에 건물에 훈련학교 장소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도시에서 새롭게 훈련학교 사역을 하시게 되었네요. 같은 인도이지만 실롱은 기독교의 도시니까요.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독신 여성 선교사님으로 평생을 사역하시고 이제 몸도 약해지셔서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다음 사역지로 쾌적하고 좀 더 자유롭게 사역하실 수 있는 실롱이라는 도시로 인도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하지만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니 실롱이라고 해서 마냥 맘 놓고 사역이 편하게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리 고산지대이고 도시 인구가 다른 인구 인도의 도시들에 비해 적다 보니 외부인에 대한 텃세가 심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들었던 그 수치상의 내용이 다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외국인들에게 집도 임대해 주지 않아서 나이가 많으신 조 선교사님께서 학교 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따로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훈련학교 사역을 진행할 장소도 안정적이고 함께 사역할 사역자들도 붙여주셔서 기쁘게 학교 준비를 하고 있으시네요.
네, 실롱이라는 멋진 도시로 새롭게 사역지를 옮기셔서 자리 잡고 있으신 조성순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윤슬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선교사님께서 인도 땅에 오래전에 주님 부르심을 입고 선교사로 살아오신 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드셨음에도 여전한 개척자의 열정으로 새로운 도시에서의 훈련 사역 개척을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새로운 도시 실롱에서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슬 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시작하는 학교라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학교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많았는데 이곳까지 오지 못하고 취소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마니풀에서 오기로 한 학생들은 분쟁으로 인해 갑자기 길이 막히는 바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7명의 학생들과 6명의 사역자들이 학교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적지만 각자 맡은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성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곳으로 사역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곳에 오면 약물 중독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 중에 몇 명은 약물 중독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중독 강의를 통해서 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배우면서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과 수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씩 약물 중독으로 있던 청년들이라서 뇌와 몸 여기저기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력도 감소되어 있고 시간만 나면 잠도 많이 잡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한 면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재활치료를 받던 학생들이라서 학업과 학교 일정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리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실롱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생활이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팀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작지만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사역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훈련학교 사역을 개척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너무 귀하네요.
네, 한 사람의 여성 사역자가 낯선 인도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곳 문화에 적응하고 또 수십 년을 그렇게 사역하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소통하고 또 이제는 사역팀을 이끌고 새로운 도시에서 개척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시고 존경심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현지의 젊은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과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그 삶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이지만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수십 년을 본인들과 함께 지내며 섬겨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그분은 따르는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안나자매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더러 그분을 보고 배우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과 3년여 시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삶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온 세계에 나가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전도와 선교는 결국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는 건군요.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생기면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사실 이렇게 제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고 배우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며 익혀가는 그런 곳이죠.
네, 건물로 된 교회만 보다가 지금 같은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니 새롭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져가는 훈련소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말과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 가나안 주민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과 같이 우상에 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네요. 그분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맞아요. 선교사님께서 인도 실롱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 제자 훈련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이번 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중독 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을 곁에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네요. 선교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다시 한번 선교사님의 진심과 신실하고 성실한 자세와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조성순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나자매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실롱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시는 조성순 선교사님과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역하시는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이번 학교에 들어온 7명의 학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개월의 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충만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오늘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혹은 오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교 소식과 더불어 목사님이 깨우쳐주신 제자도에 대해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참 살아가는데 영화 대본처럼 다 짜여진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진정한 삶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삶을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북조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조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 삶도 잠깐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옆에 지인, 친구들도 사실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고 저도 스스로 저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 선교사님께서는 중독 치료를 하시는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삶에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좋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큰 위로의 샘물과 같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위로받았던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받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독일에서 비비안이 편지합니다.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견뎌내야 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좀 깊이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복을 받고 사랑받으며 늘 보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도로테가 인사드립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영광 홀로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통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다만 주님께 엎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추수의 시설을 지나며 주의 자녀들의 마음은 주의 성전을 향하오니 주여 넘치는 은혜 베푸소서. 이 땅의 죄악들 저희가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숨길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 낱낱이 자백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여 흔들어 깨우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께 힘을 얻고 다시 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꿈꾸며 갈망하며 원하오니 주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죄로 인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노역에 시달리며 아름다운 산천도 고통에 빠져 있으며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수많은 고아와 가부와 작은 자들의 아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조선 땅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시냇가를 걷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백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편지라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의 형식은 편지이니까 발신인이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수신인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 처에서 즉 고린도 교회 외에 각 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어느 시기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명확하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요 두 구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다섯 개의 하나님의 명령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깨어, 깨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없는데,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로는 강건하라. 다섯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다섯 개의 명령으로 이 두 구절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섯 개의 명령어 중에 우리가 오늘은 네 개의 명령어를 살펴보겠는데 다섯 개의 명령어를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깨어입니다. 즉 깨어라 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이 뭘까?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악한 영향력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악한 영향력들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어요. 은사에 대한 교만과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향력들, 이것에 대해서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언제 멀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해 내셔서 늘 깨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 무엇에 대해서 굳게 설 것인가? 굳게 서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또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굳게 서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과 철학과 지혜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덜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라고 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우리 부계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 강건하라입니다. 강건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남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겁내지 않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강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용기를 가지는 게 왜 필요할까?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아, 누구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10절에는 디모데, 12절에는 아볼로, 15절에는 스네바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용기 있게 행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영향력 있는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형태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와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이 일거리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거리를 갖게 되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는 직업을 갖고 일거리를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했겠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디보네나 아볼레나 스네바네는 용기 있게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아, 내가 당장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 당파를 지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용기 있게 결정한 것이죠. 바로 용기를 가지는 것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사랑이 왜 필요했을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만찬, 즉 주님의 성찬이 이루어질 때 가진 자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갖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오니까 이미 가진 자들이 주님의 만찬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거죠. 즉,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여유와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북에 계신,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남에 있든지, 남조선에 있든지, 북조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요 네 가지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강건해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 하나만 선택해 보시죠. 어떤 분은 깨어라 라는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강건해야 돼 분들, 또 어떤 분은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죠.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 한 주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삶 속에 적용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꼭 필요한 명령어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백호 목사님이 우리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백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고 그 소리가 달리 들려지게 되며 그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게 되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서 굳게 서게 되고 행동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조선에 계시는 또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너의 신앙을 지켜나아가고 그 신앙 속에서 주변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백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나의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북조선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